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아졌다는 유력 매체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1일 공개한 자체 선거 결과 예측 모델 최신 업데이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보다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과반을 차지해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확보 예상 수치 중간값이 27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당선 기준인 270명을 넘긴 것이고 262명에 그친 해리스 부통령보다도 14명이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선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8월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54%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8%였던 지난주 업데이트보다 6%포인트가 올라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해리스 부통령은 51%로 트럼프 후보보다 3%포인트를 앞섰는데 이번에 45%로 6%포인트 떨어지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전국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여전히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49% 지지율을 기록해 47%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지율이나 전체 득표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별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로 당락이 결정되는 미국 대선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각 주의 경제 상황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감안할 경우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 7곳의 승부에서 이번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에서 트럼프 후보는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5곳에서 해리스 부통령보다 앞섰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을 가진 펜실베니아가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네바다 등 2곳에서만 트럼프 후보에 우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상승세를 탄 원인은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데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미국 정부 기밀 문건 2건이 유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건 유출 사태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건 경위 등에 관해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전날 CNN 주간시사 프로그램 State of the Union에 나와 수사당국의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는 이스라엘이 계획한 보복 공격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한 미국 정부의 평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사 자산의 이동 현황을 비롯한 민감한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 계속 및 15-16일 두 번째 대규모 병력 훈련 실시라고 제목이 적힌 문건에는 이스라엘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전투기 투입 훈련과 무인항공기 드론 부대 상황 그리고 군수품 이전 등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 드론 공습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이호르 칼첸코 수미 주지사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공격은 주거 지역과 중요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습이 이루어진 지역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파손된 주택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이 2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장관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회동을 가졌다고 밝히고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We plan to lay out in coming days what we're seeing on this and lay out.
유엔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최고기온 3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에서 3m, 서해 앞바다에서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며칠 내로 정부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이 21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보기관 발표와 관련해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obviously continuing to look into those reports. And we're talking to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what they're seeing on this as well.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참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히 위험하고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전장에 계속 군대를 보내려 하고 있고 전장에서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기엔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그 기술을 계속 들여오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보도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푸틴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북한의 손을 내밀어야만 잠재적 지상작전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앞으로 며칠 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가 파악한 것을 설명하고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는 협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We plan to lay out in coming days what we're seeing on this. And lay out
커비 부좌관은 특히 그의 군대가 전장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현재 추정치는 실제로 하루에 1,200명이 넘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푸틴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절박해지고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의 션 세벗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8일 한국국가정보원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운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벗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보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면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험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합류한다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이 같은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디미리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많은 상충된 정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번 전쟁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시킬 것이라면서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을 자세히 공개한 한국 우크라이나와 달리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그러한 보도가 정확한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unable to confirm whether these reports are accurate, but if true, it would mark for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in Russia's war against.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국 파트너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의 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크라이나 군의 효율성으로 인해 러시아가 전장에서 매일 엄청난 사상자를 낸다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If this is accurate, it would also demonstrate what we would view as Russia's growing desperation in its ongoing war.
그러면서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의 인력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는 크렘린궁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미국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이러한 보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e're just not at a place to confirm whether these reports are accurate. I'm sorry that's not a swift enough process for you, but
이어 신속한 과정이 아닌 점은 애석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일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한이 무모하고 불안정하게 행동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미국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러가 국제 의무 위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러시아는 터무니없는 괴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1일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가 심화된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rue, this marks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and an obvious deepening of the DPRK Russia.
우드 차석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가 인력을 얻기 위해 실제로 북한의 도움을 청한다면 이는 크렘린궁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원 없이는 침략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이 이중용도 전쟁 부품 이전을 중단하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다는 한국 국정원 발표를 다시 확인하며 북한은 국제 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지만 최근 행동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절박하더라도 악명 높은 불량 국가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도박을 하면서 전쟁 흐름을 바꾸려 한 것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means a qualitative change in North Korea's involvement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그러면서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이 질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며 많은 수의 전투원을 파견함으로써 북한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안보리 체제를 공격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이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큰 보상을 기대할 것이라며 군사적 혹은 재정적 지원일 수도 있고 핵무기 관련 기술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군사협력은 규탄받아야 한다며 두 나라는 국제 의무 위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맹,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중대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보라 우드워드 주 유엔 영국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병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DPRK has agreed to send combat troops in support of Russia's war against Ukraine.
그러면서 푸틴이 러시아인을 총알바지로 모집하는 것이 힘들어질수록 불법 전쟁에서 북한에 더 의존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군사관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러시아에 높은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정권의 범죄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only confirms that they are pandering to any ventures and crimes committed by the Kiev regime. Instead of this, they have become distracted by circulating scaremongering with Iranian Chinese.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이란, 중국, 북한을 귀신 삼아 두려움을 조장하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것은 과거 전략보다 더 터무니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이 꺼리는 격전지에 배치돼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미 전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섞이면 재앙이 될 것이며 탈영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뿐 아니라 러시아군에도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19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메리 베스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브루스 킁릴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시겠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1,500명의 군인을 훈련시키기 위해 파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북한이 전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뭘까요? 오히려 역효과는 없을까요?
Well, it's certainly a fast developing story. Just recently, the South Korean Vice Minister of Defense.
확실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얼마 전 한국 국방차관은 이들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극동지역에 파견한 민간인 노동자이거나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사용을 모니터하는 군사기술자나 보조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이제 국정원이 그들이 특수부대나 전투병력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더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공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의 개입에 맞서서 말이죠.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편의적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동맹이 된 걸까요?
I'd say yes and no. Certainly their interests are aligned. They signed the strategic partnership, but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분명 그들의 이익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진정한 동맹인지 상호 방위 조약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은 확실히 미한 미일 동맹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관계는 편의적 관계로 보입니다. 이전엔 북한이 대량의 포탄과 수십 발의 신형 미사일을 제공했었다면 이제는 병력까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이나 식량 원조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로 인해 러시아가 북한에 더 민감한 구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위협도 커지게 만들 겁니다.
메리베스 롱 전 차관보님, 북한 병사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그들은 러시아를 못하는데요. 병력을 다른 나라의 군대에 통합하는 게 용병을 고용해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나요?
Yes, and in fact, I don't think there'll be much anticipation of actually taking North Korean ground troops.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지상군을 실제로 러시아 부대에 통합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대개는 북한군이 단독으로 대대를 편성하고 러시아 또는 북한군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혼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결국 재앙이 될 겁니다. 아마 더 많은 탈영병이 나오겠죠. 하지만 북한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대개 그들이 특정 임무와 책임을 맡거나 특정 지역에 배치돼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로 섞이는 상황에서는 러시아 병사들에게도 우크라이나 병사들만큼이나 위험할 겁니다.
네, 러시아가 징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험 지역으로 북한군들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Yes, there's a perception, frankly, of North Korean soldiers traditionally being used as cannon fodder. Basically, sent.
네, 솔직히 북한 병사들은 전통적으로 총알받이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가 격렬한 지역에 배치가 되죠. 가장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나오는 곳에 배치가 됩니다. 러시아 병사들을 그런 곳에 투입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병사들을 희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탈영병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전장에서 무기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클랭런 선임 연구원님, 이게 한국에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한국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이죠?
Well, on the real-time gaining of knowledge, if we look at what North Korea is providing, so massive amounts.
실시간 정보 습득에 대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대량의 포탄을 보면 수십 년 된 것이거나 결함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최근 생산된 미사일들, 1년 정도 된 미사일들조차 결함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새로운 미사일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낮은 생산 품질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러시아 전쟁에 대한 기여가 늘어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의 개입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할 것이란 점입니다. 앞서 러시아가 특정 유형의 민감한 군사기술을 제공한 데 주저했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병력까지 지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할지 알 수 없습니다.
롱 전 차관보님,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는 걸 고려해야 할까요? 한국 총리는 몇 달 전 만약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려 한다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 할까요?
Well, I think South Korea always has to leave that on the table. Because it is unclear what exactly North Korea is getting.
한국이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교환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조급하게 없애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지도부가 그 상황을 모호하게 남겨두고 있는 건 아주 훌륭한 판단입니다. 이는 정말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북한이 지금 얻고 있는 건 돈이죠. 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무기를 시험하고 무기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나 다른 민간 용병 기업에 접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군사적인 지원 수준을 잘 모릅니다. 아마도 한국은 시간을 두고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러시아와의 교류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에 따라 판단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물꼬를 트기 시작한데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클랭너사님, 연구원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걸 훨씬 능가하지 않겠습니까?
Well, South Korea has already indirectly been providing lethal aid.
한국은 이미 간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공해 왔습니다. 대량의 포탄, 아마 50만 발의 포탄이 폴란드나 미국에 판매돼 우크라이나 군대에 직접 제공된 재고를 보충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직접적, 노골적,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접 지원을 계속할 수도 있죠.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대응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 한국은 러시아가 특히 심각한 행위, 즉 국제사회의 합의에 위배되는 끔찍한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이 한국이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아동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직접 공격했죠. 그건 한국이 무기 지원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 북한군이 직접 개입했으니 한국이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는 북한의 파병이 사실로 판명되면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롱천 차관무님, 미국과 한국은 뭘 할 수 있을까요?
I think both South Korea and the U.S. can provide their own sanctions, whether they're international sanctions.
한국과 미국 모두 국제 제재든 양자 제재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북한의 금융 그리고 기타 기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 이 배후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항상 일정량의 밀수를 해왔지만 그것이 제한됐죠. 그들은 이를 단속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또 무인기 사용 공방 등 국경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마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긴장 고조와 처벌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강화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러시아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러시아가 북한과 합동훈련을 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t's certainly North Korea that's rais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as it always has. We've seen the very escalatory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늘 그랬듯 분명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어디까지 관여할지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서 서로 공격받을 경우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러시아군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조종사 몇 명을 파견한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주요 적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대응할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했던 것처럼 북한과 연합훈련을 할지는 더 나아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훈련조차도 진정한 연합훈련은 아니었습니다. 인접지역에서의 병렬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가깝죠. 그래서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군과의 경우에도 통합된 지휘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군사작전이 통합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쇼에 가깝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러시아가 북한과 훈련한다면 같은 지역에 있는 군대들의 훈련일 뿐일 것이고 꼭 진정한 의미의 통합훈련을 실시한 건 아닐 겁니다.
북한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 일부를 폭파하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더 호전적인 태세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 think it's always been a very hostile stance, and the question always is.
북한은 언제나 매우 적대적인 태세를 취해왔습니다. 한반도가 위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관건이었죠. 연초에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미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었지만요. 물론 올해가 매우 긴장되고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실제로 한반도는 꽤 조용했었습니다. 여름 동안 북한은 아마도 대규모 홍수에 대응하는 데 더 집중했을 겁니다. 몇 달 전에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죠. 북한이 알려지지 않았던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공개됐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유럽의 잠재적 도발 상황이 조성됐고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매우 자극적인 수사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우려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한동맹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비무장지대나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국제적인 사건이 발생해 양측이 서로의 행동에 대응하면서 충돌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미군 장교들은 미국의 스텔스 기가 김정은의 집무실을 타격해도 북한은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합니다. 롱 전 차관부님, 한국이 무인기를 실제로 평양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을 긴장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확전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It's always a good idea to keep North Korea on its toes because it makes a point of keeping South Korea on its toes.
북한을 계속 긴장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북한도 반대로 항상 한국을 긴장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한국 당국이 군사적인 결정과 행동에 따라서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무인기가 밤에 평양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이 김여정이 한국에 불평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으로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전단을 살포하곤 했죠. 김여정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모욕적이라고 불평을 했는데요. 이 북한의 군사 방어를 뚫고 민간에서 쓸 법한 무인기가 수도에 진입해서 살포에 나섰는데도 말이죠. 만약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보냈다면 이 무인기에 수류탄이 장착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꽤 미숙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21일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 confirmation of this. Obviously, as you know, there is monitoring of the DPRK.
파리아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오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발표에 대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관련 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만약 제재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사라졌다는 지적엔 전문가 패널은 해체됐지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Panel of experts, yes, but there's still a Security Council.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여러 제재와 심각한 고립 속에 어떤 종류의 지원이라도 받기 위한 필사적이라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Signals that Russia is really desperate in enlisting any kind of help they can get because they are so isolated and they are under so many sanctions that they are not able to do it in other ways.
스타노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을 유엔 제재를 받는 왕따 정권으로 표현하며 이 같은 나라로부터 병력을 지원받는 러시아의 상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병력 이동과 관련한 보도가 확인되면 이는 한 단계 다른 수준의 긴장 고조를 나타내는 것이자 국제 규범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는 왕따 정권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까지 사용할 생각을 하는 만큼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is is the message sent out by Russia. that we are not interested in peace because we are bringing not only military assistance from all over the place, mostly from outcast regimes. 아울러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정권이자 전 세계적으로 안정과 평화, 안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자라고 지적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약점과 심화하는 고립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21일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만인 상충된 정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했다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발표와 관련해 하원 정보위원장이 백악관에 기밀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즉각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이 백악관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데 대한 정부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보기관의 공개 보고에 따르면 이번 달 러시아 해군 함정이 북한군을 수송했을 가능성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병력 이동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이나 국방부의 평가에 대해 하원 정보위원회나 군사위원회에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약 만 명의 북한군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병력 이동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극단적인 격화이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나토에게 있어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하는 것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이 돼야 한다며 행정부는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잠재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북한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하원 정보위원회에 즉각적인 기밀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백악관의 터너 의원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명확한 진위 확인 없이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대표단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르크 브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심각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리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나토와 한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 방위산업협력, 상호 연결된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터 사무총장은 18일 한국 국가정보원이 러시아를 돕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특수부대를 파병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모든 파트너국, 특히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close contact with all our partners, particularly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Yesterday we have been meeting here with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답하며 현재로선 북한 주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으로 활동 중이라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리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양측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보 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터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토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의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기 위해 한 우크라이나 나토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양측의 통화는 한국 국정원이 지난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육함 내척 및 호위함 세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21일 처음으로 한국의 북한군 파병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드미리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며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북러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선 많은 상충된 정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군축과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이치카와 토미코 일본 군축 대사는 21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의 진전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apan is also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advancement of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이날 회의에선 이탈리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라체자라 스테바 유엔 주재 불가리아 대사는 북한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아 유엔의 제재 이행 능력을 제한하고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ignore its obligations under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blocking by the Russian Federation of the Renewal.
피오트르 지보넥 유엔 주재 폴란드 군축 부대사도 북한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확대는 복잡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라며 폴란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준수하며 NPT와 IAEA 안전조치 체계를 따르고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ongoing expansion of its nuclear program, including nuclear testing and numerous missiles.
레오나르도 벤치니 유엔 주재 이탈리아 군축대사도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NPT에 복귀하며 IAEA 안전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앞서 18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유럽연합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등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이날 북한은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 정규군 약 1만 1천 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오늘날 북한은 사실상 유엔 제재 체제를 위반하며 러시아의 주요 군수품 공급 국가가 됐다며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은 불법적인 미사일 시험과 무기 이전,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은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 관계자는 이날 반론권을 신청해 북한의 핵 억제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 특권이자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억제력 입장에 대한 어떤 비난도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y accusations against the DPRK's position of nuclear deterrence is a serious infringement upon the sovereignty and an intolerable interference.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선 소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우리는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권 국가들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고정관념적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권 국가 간의 소위 무기 이전에 관한 일부 회원국들의 주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관한 외교적 논의와 전혀 양립할 수 없다면서 그런 문서들은 북한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발전 권한을 빼앗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악랄한 반북 정책에서 나온 결함투성이의 산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a comment on such groundless.
북한 측 관계자는 무기 거래만 부인했을 뿐 우크라이나 대표가 언급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소위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라는 것도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브루스 터너 미 군축대사는 발언권을 요청해 미국이 핵무기 최다 보유국이란 이날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터너 대사는 미국이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다며 북한이 그런 결의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다른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과거에 자신들도 동의했던 제재를 집행하는데 현재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면서 자신들도 동의했던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방해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바람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 0도에서 13도, 최고 기온 3도에서 20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은 8도에서 14도, 안주 6도에서 15도, 남포 8도에서 15도입니다. 평안북도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신의주 수풍 오후에 맑아지겠고 기온은 신의주 5도에서 13도, 수풍 4도에서 12도입니다.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10도에서 16도, 용현 9도에서 15도, 개성 9도에서 16도, 사리원 8도에서 14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함흥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 11도에서 20도입니다. 장진 3도에서 8도, 해산 오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 5도에서 8도입니다. 원산 오후에 맑아지겠고 10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평강 6도에서 13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청진 10도에서 14도, 선봉 9도에서 13도, 삼지연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0도에서 3도 분포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1.5에서 3m, 먼바다 하루 종일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 앞바다는 오전에 1.5에서 3.5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2에서 4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아졌다는 유력 매체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1일 공개한 자체 선거 결과 예측 모델 최신 업데이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보다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과반을 차지해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선거인단 전체 538명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확보 예상 수치 중간값이 27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당선 기준인 270명을 넘긴 것이고 262명에 그친 해리스 부통령보다 14명이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선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8월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54%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8%였던 지난주 업데이트보다 6%포인트 올라간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에 51%로 트럼프 후보보다 3%포인트를 앞섰는데 이번에 45%로 6%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선거 결과 예측 모델은 주별 여론조사를 종합한 뒤에 지역 내 경제 통계와 인구 구성 성향, 과거 선거 결과 등 여러 지표를 대입한 뒤 보정을 거칩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여전히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49% 지지율을 기록해 47%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지율이나 전체 득표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별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로 당락이 결정되는 미국의 대선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각 주의 경제 상황 등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감안할 경우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 7곳의 승부에서 이번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에서 트럼프 후보는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5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앞섰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을 가진 펜실베니아가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네바다 등 2곳에서만 트럼프 후보에 우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상승세를 탄 원인은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데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미국 정부 기밀 문건 2건이 유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건 유출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건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전날 CNN 주간시사 프로그램 State of the Union에 나와 수사당국이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들에는 이스라엘이 계획한 보복 공격의 방식과 내용에 관한 미국 정부의 평가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사 자산의 이동 현황을 비롯해 민감한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 계속 및 15, 16일 두 번째 대규모 병력 훈련 실시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은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서 실시된 전투기 투입 훈련, 무인 항공기 드론 부대 상황, 그리고 군수품 이전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징후는 관찰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고 기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문건들은 미 국가지리정보국 NGIA와 국가안보국 NSA가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촬영 이미지 위주로 작성됐고 미국 외에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 국가들만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 드론 공습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이호 루칼첸코 수미 주지사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공격은 주거지역과 중요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단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이 21일 만나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회동을 했으며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들고 공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